예, 오늘 소요리 문답 9문 계속합니다. 지난번에 9문을 했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9문을 끝냅니다. 9문이 뭐냐?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 답이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다 매우 좋게 지으신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봤는데, 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중요하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끝에 다 좋았더라. 즉, 죄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봤죠. 그리고 창조에 있어서 성경은 이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써주신 것이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창세기부터 처음 5경 다섯 가지가 모세가 썼다 저희가 믿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기록했다. 즉, 지금 창세기 1장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느라고 쓰여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창세기 1장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는가? 저희가 멤버십 공부할 때다본 내용인데 한번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왜? 지난번은 조직 신학적으로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좀 성경신학적, 즉 성경을 중심으로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이 창조를 보겠습니다. 지금 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가서 좀 보면서 이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가? 이것을 좀, 조금 자세하게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저희가 먼저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우리가 그 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희가 이해하는 거는 보이는 세상과 안 보이는 세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즉,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천국도 창조하신 거죠. 창조 전에는 천국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그렇게 안 보이는 세상도 창조하시고 또 보이는 세상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1절에서 종합적으로 보이는 세상과 안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의 창조가 설명되는데 이 지구 중심으로 사실 이 지구라는 것은 이 우주도 뭐 수도 없이 있다고 하는데, 지구는 진짜 그거에 요즘 저 뭐야 바닷가 가면 모래알 하나 이렇게 집은 것보다도 더 작은 거죠, 지구가. 그러나 지금 성경은 2절서부터는 그런 우주 전체를 지금 창조하신 것을 보여준다기보다 이 지구 중심으로 지금 창조를 보여주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즉 깜깜하다 이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창조가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 창세기 1장 4절 하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십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대로 제가 그 창조 패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첫째 날, 둘째 날 그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창조의 패턴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빛이 있어라 해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처음에 빛이 있어라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제 두 번째로 물을 나누십니다. 물을 나누자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땅이라 칭하신다. 즉 빛이 있어라,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물이 나눠지고 물 나눠지자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시고, 다섯 번째 보면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이제 여섯 번째 짐승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제 안식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를 창조 패턴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창조 패턴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현실, 즉 새 창조, 천국을 이루시는 그 새 창조. 그래서 처음 창조는 이 새 창조를 예표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가 처음 창조 패턴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처음 창조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의 패턴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미 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뭘 이루시느냐?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건이 새 창조 패턴, 즉 예표 수준에서는 처음 창조 패턴을 그 사건들이 증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면은 이 창조 패턴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사건도 있고, 어떤 사건은 그 패턴 중에 부분만 나오는 사건들이 있고, 어쨌든 이 창조 패턴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다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 창조 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 창조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 그걸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다. 물이에요, 물.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는데 그 수면에, 즉 물이니까 수면에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루카라는 단어인데 제가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람.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봐야 그냥 바람인지 아니면 성령님인지 분별이 됩니다. 왜? 그냥 바람이기 때문에. 특히 그 바람이라는 단어 앞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당연히 우리가 성령님으로 이해해야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아, 이게 그냥 바람이 불었다기보다 지금 성령님을 뜻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바람을 연관을 하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님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님을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해 줄 때 바람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건 몇 개를 보면서 그럼 어떻게 이 창조 패턴이 증거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몇번본 내용인데 자꾸 보면 볼수록 좀 뭐예요, 디테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오늘 또 한번 보죠.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를 먼저 갑니다.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데,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뭐 많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창세기 7장 24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냥 엄청나게 지금 홍수가 나는 거죠. 하늘에서도 내리고 물이 떨어지고 이 밑에 있는 이런 샘에서도 막 올라와서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때의 지구의 모습을 보면 지구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그쵸? 지구가 물로 덮여 있듯이 여기도 지금 물로 덮여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모습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면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그러면 지구가 물로 덮여 있는데 그 위로 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 바람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성령님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람으로 우리가 보는데, 어쨌든 그 모습이 지금 창조 패턴의 모습은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구가 이렇게 물로 덮여 있는데 그 위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예. 1장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운행하시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그렇게 지구가 물에 덮여 있고 지금 바람이 부는데, 먼저 거기에 방주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방주 밖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구원되는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약을 지나서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빛의 자녀라 그렇게도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지금 방주 밖에서 홍수에 다 빠져 죽고 있어요. 근데 그 안 믿는 자들을 성경이 어둠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선 그걸 보세요.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어둠을 나누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결국 물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창조 패턴을 보면 처음에 빛이 있어라 해갖고 빛이 어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두 번째로 물이 나눠지는데 여기도 바람이 불면서 물이 나눠지니까 땅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창조 패턴 때도 물이 나눠지면서 땅이 나왔죠. 그리고 방주가, 노아의 방주가 땅에 도달아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다 나오는 거죠. 채소, 동물,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아가 나와서 방주 안에 있다가 나와서는 뭘 합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죠. 즉 천국 안식의 모습이죠. 예배라는 게. 그래서 천국 안식 현실이 보여집니다. 또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은 심판을 받을 거고 백성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죠. 그 현실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증거되잖아요. 예표 수준에서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아요. 그죠? 그리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냥 비가 엄청 오고 홍수가 나갔고 뭐 해도 가렵고 꽉 깜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제 다 이렇게 물이 나눠지고 땅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나와서 하늘과 땅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게 예표 수준에서 지금 노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죠. 왜? 아, 이게 막 그 이 세상 전체가 물로 덮이고 해도 없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 물러가고 해도 나오고 나왔는데 참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는 노아도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새 창조 사건이에요. 그 처음 창조 그 패턴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새 창조를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는구나. 아, 지금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방주가 교회. 교회를 예표하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밖에 있으면 다 죽는 거죠. 이렇게 지금 그 노아의 홍수를 봐도 지금 완전 그 새 창조의 패턴을 아직 우리가 새 창조의 패턴은 하나씩 하나씩 안 봤는데 미리 말씀드렸죠. 처음 창조의 패턴이 새 창조의 패턴을 따라한 거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구약의 창조 패턴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루는 새 창조 패턴을 예표 수준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사건 제일 또 큰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건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저희가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에 도착하느냐? 홍해 바다 앞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제 백성들이 무서워하죠. 이거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물로 전 그 지구가 다 덮여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도 물입니다. 물이 있는데 14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고 계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께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제 서게 됩니다. 즉 뒤로 행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애굽 사이에 딱 서요. 그랬더니 한쪽은 구름과 흑암, 다른 한쪽은 광명. 그래서 먼저 뭐가 보여져요? 빛과 어두움이 거기도 지금 나누어져 있죠. 분명히 이스라엘 쪽은 환한데 애굽 쪽은 깜깜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그게 처음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거기는 동풍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 동쪽 바람이라는 뜻이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럼 여기서 이 동풍, 여기 동쪽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문맥을 보니까 성령님으로 번역하기는 좀 그렇죠. 바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바람이 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나누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창조 패턴을 기억하시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물이 나눠지고 그 물이 나눠지자 땅이 나옵니다.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그리고는 사람, 동물, 채소 다 지나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을 대표하던 가나안 백성들은 다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표 수준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끝나고 이 세상적인 안식이 오죠. 근데 잠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은 지금 창조 패턴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본 그 패턴이 다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고 하는 이런 사건도 이 새 창조의 사건이에요.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그 두 스토리를 뽑은 이유는 쉬우니까. 뭐 쉬워서 뽑은 거예요. 그리고 다 들어가 있고. 어쨌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보시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창조 패턴이 다 있네, 여기 스토리에. 아, 이게 다 새 창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네. 그리고 그렇게 풀어야죠, 그 사건들을.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그 새 창조를 한번 보자고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 패턴을 다 따라가는 거니까. 우선 그걸 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4장에 가서 저기 먼저 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22절부터.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빠진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빠진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을 계속 얘기하면서 23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는 즉 거기 빛이 없으며. 근데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대로 나와요. 혼돈, 공허. 그리고 여기도 보면 빛이 없다. 즉 어둡다. 흑암이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창조가 시작되기 전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 흑암이 있은 그 모습은 아니죠.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에 빠진 영적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지구의 모습, 그 땅덩어리 지구의 모습, 물에 잠겨있는 그 지구의 모습을 설명을 한 거죠. 1장 2절은. 그러나 지금 여기 예레미야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그런 땅덩어리가 아니라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에 빠진 영적 상태인데 같은 단어들을 써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육체적인 이 피지컬한 이 세상 지구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 상태를 보는데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인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시러 오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또 4절에서 5절 9절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우리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계속 읽으시면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창조가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이런 세상, 이런 지구 그 땅덩어리에 이제 빛이 있어라 해서 창조가 시작되듯이 이제 새 창조는 영적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지금 비추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처음 창조같이 빛이 있어라 같이 해서 예수님도 빛으로 오셔서 지금 비추시는데 결국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죠.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계시죠. 먼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 패턴을 보면 물이 나누어져야 돼요. 그럼 물이 나누어지는 것은 무슨 모습이냐? 요건 조금 설명하기가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좋은 것으로도 나오고 나쁜 것으로도 나와요. 좋은 것은 물은 씻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것도 이 물을 가지고 왜 우리가 세례를 물로 주니까 그게 물로 주는 세례가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나 또 물이 나쁘게 나옵니다. 이게 물이 또 심판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이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도 이스라엘한테는 좋은 거였지만, 왜? 이스라엘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저 끝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즉 죽었다 사는 거죠. 즉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애굽 군대는 그 물이 그냥 심판이에요.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아요. 즉 부활이 없어요. 죽기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죠. 그러면 이 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에 가서부터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요나의 그 요나서에 보면 이 요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요나 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요나 2장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현실을 요나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즉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라기보다 요나는 물속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나 2장 2절과 3절 그리고 5절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자기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 2장 2절. 가로대,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5절에 가시면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현실로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표현을 합니다. 여기 먼저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월은 지옥에서, 아니 구약에서 지옥이라는 뜻이죠. 즉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그런 현실로 표현을 하고, 그런데 그 현실이 깊음 속 바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친다, 깊음이 나를 애웠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즉 물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지옥의 영역, 그리고 죽음의 영역, 무덤의 영역, 결국 사탄의 영역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물이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이게 상징으로 쓰여지느냐, 이 사탄의 영역으로, 사탄의 그 도메인, 그렇죠? 사탄의 realm, 이런 것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게 사탄의 영역이라 그러면 지옥의 영역이요, 무덤의 영역이요, 죽음의 영역인데, 이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읽으면 어떻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3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 자기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었던 것, 그도 이 3일을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물고기 뱃속 그리하여 물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현실을 예표하고 있다 이거예요. 즉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즉 물속에서 나오는 거는 부활의 모습. 아까 제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이 물속에 들어가서 저 끝에서 다시 나오는 거. 이게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왜?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요나를 잘 풀어줘야 되죠. 특히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냥 물고기 얘기만 듣다 하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물고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이 물이 사탄의 영역이라 죽음의 영역, 무덤의 영역. 그런데 그 666,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666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보시면 그곳에 1절에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 짐승이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나만 이름들이 있더라. 즉 사탄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짐승이 사탄의 부하 짐승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물이에요. 물. 바다.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으로 그냥 사탄이 자기 집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데서. 그러면 물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워서 그 사탄의 영역을 완전하게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본 우리 홍해 건너는 사건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 홍해 건너는 사건 옆에서 그 사건을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그때 그곳에 있었다면 그럼 여러분이 뭘 봤겠어요? 그 홍해가 갈리워지고 즉 홍해가 나누어지고 땅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그리고 애굽 군대가 건너가려고 할 때 바다가 다시 닫혀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거기서 그 현 지금 사건을 보고 있으면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죠? 바다가 나누어져서 그 다음에 땅이 나오고 사람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갔어요. 애굽 군대가 오는데 갑자기 닫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봤을 텐데 그것을 모세가 어떻게 또 표현을 하느냐 그게 또 중요하죠.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 현실을 15장 출애굽기 15장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즉 우리가 옆에 있었으면 바다가 열렸다 닫히는데 그 현실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용사로 오셔서 그 적군들과 싸우는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 사탄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로다. 이 사탄을 물리치는데 이게 또 바다에 있는 용이에요. 뭐 우리가 진짜 바다에 뭐 용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탄이 바다에 있는 걸로 표현을 하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잖아요. 사탄의 영역이 물인데 바다인데 그곳에 있는 용 그리고 뱀을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사탄이 옛 뱀, 우리 그 아담을 꼬시러 왔을 때, 그죠? 뱀이죠. 근데 또 용이라고도 나오죠. 그런데 지금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그리고 그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왕, 구약 출애굽기 때는 바로 왕이 지금 사탄을 상징하는 건데 그 바로 왕도 바다에 이 악어로, 즉 어떤 성경은 큰 괴물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에스겔서 29장 3절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큰 악어, 어떤 성경 큰 괴물, 물을 나누시는 것, 즉 바다를 나누시는 것은 이 사탄을 싸워 그의 영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사탄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다와 싸움인데 이렇게 바다가 나누어지죠. 그 현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즉 바다도 천국에는 다시 있지 않더라. 왜? 아니 사탄의 영역, 죽음의 영역이 어떻게 천국에 계속 있게 됩니까? 없죠, 더 이상.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을 표현하시면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그러시느냐? 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바다가 지금 사탄의 영역, 죽음의 영역, 그렇죠? 무덤의 영역.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데 당연하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 또 요한계시록 다른 곳을 보면 천국에 바다가 있는데 거의 바다가 바다 같지 않은 바다예요. 유리 바다가 보입니다. 그럼 유리 바다는 뭐냐? 물결이 없는 바다. 즉 완전히 정복된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유리 바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즉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보면은 지금 유리 바닷가에서 아까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가 건너자마자 애굽 군대가 다 죽어갖고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그 유리 바닷가에 우리가 서갖고, 아니,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지금 우리도 지금 적군들이 다 죽고, 이제 유리 바다, 이게 막 그 완전히 바다가 나누어져서 아무 위험이 없이 건너는, 그러나 그건 예표 수준이고, 이제 진짜 천국을 보니까 유리 바다. 아무 위험이 없는 바다에, 왜? 완전히 정복된 바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서서 이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즉 우리로 하여금 그 출애굽기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기는 예표 수준이었고, 이제는 완전 현실이죠. 영적, 즉 천국적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적군을 다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어디서? 유리 바닷가에서. 즉 지금 이 잔잔한 바다, 정복된 바다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조금 한 군데 더 이렇게 이것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면요, 모세 때 성막을 짓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지어요. 근데 이 성소라는 게 있었죠. 방이 두 개 있는 그 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막, 그 우리가 말하면, 요즘 말하면 펜스가 있었어요. 그죠? 그 펜스에 딱 들어와서 성막 그 뜰에 우리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냥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 그 번제단 바로 뒤에, 즉 성막,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뒤에 뭐가 있었냐?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물두멍이라고 모세 때는 그렇게 불러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런데 역대하 4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역대하 4장 2절에 물두멍을 만드는 내용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아니, 물두멍을 만들었다는데 단어를 바다라고 써요.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즉 그 물두멍을 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괜히 그렇게 부르는 거냐? 아니죠. 바다는 지금 번제단도 죽는 거죠. 내가 성소로,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번제단이 뭘 보여줘요?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가는 길. 그 다음에 바다는 뭘 보여줘요? 똑같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죽었듯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제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거의도 아니, 불가능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 즉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걸 들고 가니까 그래도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바다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근데 죄인이 바다를 건너면 죽는 거예요. 그게 애굽 군대가 보여준 현실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의 현실이 거기서 증거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은 죽은 것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한 거니까. 그러니까 세례가 좋은 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을 세례를 줘버리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너무 이게 엄청나서 웃게 돼요. 교회에서 이 어른이 와서 세례를 이 받으라고. 근데 안 믿어. 그래도 받으라고. 그러면 목사가 그 사람을 세례를 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부활도 없어요,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에요. 홍해 건너는 것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면서 죽고 그리고 저쪽 끝에서 부활하는 모습, 애굽 군대는 그저 죽는 모습. 즉 물을 나누시는 것은 사탄을 물리치고 그 사탄의 영역을 정복하시는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시느냐? 물을 나누세요. 즉 이제 사탄을 물리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물을 완전하게 나누어 버리시는 겁니다. 즉 완전히 정복하시는 거예요. 즉 사탄의 영역, 죽음의 영역을 정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이게 뭐냐? 물을 나누시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을 나누니까 땅이 나오는데, 땅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천국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 우리를 또 새 창조를 하시는 거죠. 즉 새롭게 창조. 거기 지금 그 창세기 1장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시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예. 그래서 처음 창조 패턴을 쭉 보시면 예수님 새 창조 패턴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안식하시는 거죠. 처음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네. 이렇게 하여 창세기 1장 내용도 결국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창조예요. 그걸 구약 수준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믿고 있는 거는 어떠한 성경의 내용도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왜? 아니 창세기 1장부터 죄에 빠져서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죄가 언제 들어왔어요? 3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아담이 3장에서 죄를 지니까. 아 근데 어떻게 3장도 지나지 않아서 1장, 2장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만들어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잘 맞아